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부, 그런데 16절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즉 그 천국의 현실을 볼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더욱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오늘 16절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문맥을,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2장서부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지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즉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또 계속해서 입어야 됩니다. 그래하여 저희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긍휼이 긍휼 베풀고 자비, 그렇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 그리고 지난번에 본 내용, 16절 상반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금 우리 개인 개인에게서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읽고 또 외우고 듣고, 그러나 여기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 삶에, 즉 여러분께서 서로 만날 때,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교제할 때, 그때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첫 번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라. 이런 삶을 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말씀이 풍부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우리 속에 말씀이 풍부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게 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하나님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기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된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천국 삶을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천국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천국에 그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있는 백성들은 뭐 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찬양할 것만큼은 확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이면 당연히 이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임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찬양. 여기는 예배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맥을 보시면 지금 뭐 예배 때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교회 삶, 교회 삶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교회 삶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삶은 교회 삶입니다. 교회 삶으로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건데 좀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삶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시간을 내서 교회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 삶 자체가 교회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로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서로 같이 밥 먹고 물론 점점 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깝게 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세상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웁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나 뭐 이게 타협을 잘 합니다. 왜? 사도바울 같이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환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까? 거기에 더 초점이 많이 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면 이제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귀한 삶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임을 또 고백하게 되는 자라나는 삶입니다. 서로 모일 때, 서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 우리 교회도 좀 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져야겠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회의로 모여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죠? 뭐 수양회로 모여도 거기도 하나님 찬양. 일단 저희가 성경 공부로 모여도 하나님 찬양, 밥을 먹어도 하나님 찬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배 때에 이렇게 하라라기보다 기독교 삶 전체에서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너희 속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 물론 예배 때도 찬양을 해야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16절을 예배 때로만 말하면 잘못되게 됩니다. 요즘 그렇게 이 16절을 예배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잘못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이런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즉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지금 16절 하반부를 예배 때로만 보게 되면 16절 상반부도 예배 때로만 봐야죠. 그렇죠? 그걸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예배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예배 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여서 그들 말을 빌리면 그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에 나와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로 모이면 아무나 나와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피차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들어가면 또 딴 사람이 나와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 구절을 따른다는 거죠. 피차 가르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차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보는 그 본문도 신령한 노래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 신령한 노래라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노래라 해서 예배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교회는 모이면 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나와서 말씀 전하고 또 아무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찬양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구절에서 지금 잡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잘 사용하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는데 꼭 그 방언을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그 배경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즉 교회로 예배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면 여기도 14장 전체가 지금 그런데 여기도 교회에서 예배로 모였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방언은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 예배 때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교회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즉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complete 되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계시도 주시고 정말 뭐 방언도 하게 해서 통역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언도 계십니다. 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통역을 하려니까. 그러면 방언을 통역을 해야 되면 그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와 다른 건 계시는 알아듣는 소리로 나오는 거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예배가 어땠냐? 정말 성령님이 계시를 주시면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죠.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통역의 그 뭐야 은사를 받은 자가 일어나서 통역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들이나 이런 것이 카피가 돼서 돌아다녔죠. 그러면 예배 시간 동안 그 편지를 읽고 왜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즉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안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예배를 할 수도 있죠. 왜? 그대로 이 구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구절들을 연결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랑 즉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말은 맞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나 구원적 역사,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전하게 이루시는가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즉, 동물 제사를 드리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성경에 있죠. 동물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룬 시대인가?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명령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 동물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도 동물 제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동물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지금도 그 방식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그 항상 이 26절을 읽을 때 27절, 28절까지도 읽어드립니다. 왜냐? 방언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방언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왜? 방언도 계시니까. 그러나 방언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지금도 방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방언을 할 때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두세 사람. 많으면 두세 사람. 순서를 따라. 즉 한 명씩 방언하고 통역하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쉬, 조용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언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언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뭐 몇백 명이 한꺼번에 방언하고 두세 사람씩 순서를 따라서 하라고 돼 있고 통역하라 했는데 통역도 없습니다. 제 말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뭘 해든 간에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관없다 이런 모습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방언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듯이 우리는 그게 끝났습니다. 왜?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방언을 주셔서 그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 얘기하면 통역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 그쪽 파는 이 계시가 계속 지금도 주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럼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송시도 주시고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하는 은사도 주셔서 그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 이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좀 자꾸 들립니다,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떠들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나 봅니다. 사실 저는 목사인데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 이거 못한다면 사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이 목사에게는 그 부르실 때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죽는 건데 또 하려고 하면 두렵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부르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근데 뭐 이제는 뭐 아무나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 이해해서 뭐 앞에 나와서 못하는 것 때문인지 뭐 이제는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많이 떠오나.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멋대로 써갖고 올린 거 가지고 그걸로 뭐 읽고 공부하고 그게 맞는 소리인지 틀리는 소리인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몇천 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지금 500년째 내려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나 자기 멋대로 써올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인포메이션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인지.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사실 완전하게 컴플리트 되질 않아서 무질서한 상태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 교회의 모습도. 근데 인간은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죠. 기독교의 그 갈림은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사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것도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지는 것은 천국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사실 알미니안 주의도 세상입니다. 왜? 세상 종교가 다 알미니안 주의니까. 그래서 그 알미니안 주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알미니안 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나누는 것은 천국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기독교. 근데 뭐 그거보다 뭐 자꾸 뭐 더 다른 걸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세상이냐 천국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던 것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지 뭐 알미니안 주의냐 무슨 뭐 칼빈 주의냐 이래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그분은 세상만 바라봤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초점이 천국으로 바뀌니까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귀한 겁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좋아합니다. 근데 구약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신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만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러느냐? 구약은 예표 수준에서 다 세상 수준입니다. 복도 세상 복이었고,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도 세상 땅이었고, 성전도 세상 성전이었고, 구약은 구원도 세상 구원이었고, 구원 자체도 세상 구원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건 참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그거 세상적인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적인, 즉, 이런 기적이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도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천국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기적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현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우리 오감으로 듣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 뭐가 듣고 보잖아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말씀,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들 하는 거죠. 이게 다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 결국 세상적.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제. 믿는 겁니다. 뭘? 말씀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체험은 믿는 겁니다. 저희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 우리가 다 부활한 것이 기독교 체험 아닙니까? 저희 진짜로 부활했잖아요. 근데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못 느꼈습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내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체험은 믿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기독교의 간증이니 기독교의 체험을 자기가 느낀 걸로, 이 세상에서 보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아닙니다, 이제. 천국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인내하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또 타협하고, 또 세상 또 한번 붙잡아 보고. 왜? 세상께, 그,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은 가져오거든요.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저절로 버려진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이제 세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세상적인 걸 요만큼 더 기억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그 누구네 집에서 뭐 어떤 떡볶이가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애굽 사람들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 있었을 때 그 가만히 옆에서 뭐 고기 국물을 마시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면 이제 다시 세상 때가 좋았네 이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버리려고 붙잡아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때 이렇게 손이 착 펴진다고. 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다 버릴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영어로 하면 Psalms, Hymns, Spiritual Songs. 이게 도대체 확실하게 뭘 얘기하느냐, 확실하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꽤 좀 주석도 많이 읽어봤는데 뭐 자기네들은 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통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라 할 때는 구약의 시편을 얘기한다. 이렇게들 받아들입니다. 시라 할 땐 구약의 시편. 그런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찬송시라, 그 예배를 드릴 때 방언도 주어지고 찬송시도 주어지고 이런 말이 나왔죠. 거기서 찬송시라 번역된 것이 삶스입니다. 근데 그건 구약의 삶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편을 얘기하는 거는. 왜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주셔서 이렇게 시를 낭독하는 거니까. 왜 구약의 시편이었으면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구약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시라고, 싸움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 거 보면 꼭 여기서 시라 그랬을 때, 즉 싸움스라 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싸움만, 그 시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라. 근데 보통적으로 시라 했을 때 구약의 시편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라 이렇게 했을 때, 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들, 우리가 그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봤죠. 15절에서 20절이 시였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시적인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국말에서 그냥 책을 읽는 거하고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구별되죠. 이게 헬라어로 봐도 구별이 되는 것과 히브리어, 구약에서 히브리어도 이렇게 시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게 훨씬 쉬운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게 시였다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15절에서 20절은 시입니다.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시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때 기독교적인 시였죠. 또 여기 찬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즉 우리가 찬송가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들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죠.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찬미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시편과 구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분명하게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로. 새 노래라 해갖고 시편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 글이나 이런 그 신약에 나오는 시도 아닙니다. 정말 새 노래인데 그런 것이 그 신령한 노래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그러나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노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노래 즉 뭐예요? 이 세상적인 내용이 아닌 가사와 즉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노래. 예. 어쨌든 뭡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 저희 찬송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시편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면 사람이 작곡은 했지만 그 가사 내용은 시편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갖다 맞췄죠. 시편도 지금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그런 찬양 노래도 있고 그래서 예배 때 이 세 가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 불려져도 괜찮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이 말을 하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꼭 시편만 불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피스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편만 불러야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건 부르면 안 된다. 왜? 시편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또 문제가 뭡니까? 그 말은 요한계시록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로 부른다 했을 때 그 새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분명히 시편에 없습니다. 아 근데 시편만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백업을 합니까? 지금 시편 아닌 걸로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너무 그런 주장은 너무 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성경에 그 찬양이 쓰여지는 쓰여지는 내용에서 좀 다른 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똑같죠? 지금 보는 게. 근데 거기 뭐라 그러면 그걸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즉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것은 저희가 뭐 이해가 가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며 근데 화답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speak to one another입니다. 아니면 address to one another. 즉, 서로 그 찬양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허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찬송가를 보시면 이 찬송가 내용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서로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 그런 찬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한 몇십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사실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고 뭘 이루셨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데 성경이 그걸 허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번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배웠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것과 이 찬양하라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만 보면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나 지금 두 가지 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서로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찬양하면 좋은 겁니다. 찬양. 예배와 원리가 같죠? 누구를 찬양하는 거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인간 중심, 인간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나이에 맞추어서 그 나이가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애들한테는 좀 세상에서 유행과 비슷한 찬양.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 즐겁게 하려고 찬양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My favorite 찬양. 근데 my favorite이 하나님의 favorite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꼭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편도.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낭독하고 뭐 서로서로에게 시편을 얘기하고 그러려면 좀 외워야죠. 근데 꼭 뭐 외우지 않으시고 비슷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한국어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원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얘기하면 그거나 사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처음에 한국말로 쓰여졌으면 그러면 확실하게 외워야죠. 근데 어차피 번역된 거 아닙니까? 그럼 번역될 때 그러면 완전하게 번역됐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뭐 또 시간 내셔서 외우시면 또 더 좋죠. 이 가사가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배 때 이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가 성경적이 아니면 그럼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에서 제가 찬송가를 고를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뭐 어머니 날 찬송. 어머니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어머니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찬양, 뭐 어린이날 찬양, 무슨 뭐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15장 8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면 입술만 그냥 벌리는 찬양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니 죄입니다. 가사가 말씀적이 아니면 우리가 참으로 믿는 내용이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생활을 잘 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라 이 말 아닙니까? 찬양하는데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합쳐서 얘기하십니다. 왜? 이 진리를 모르고는 지금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독교적인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 왜 이렇게 시간이 확 갔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 때 좀 짓궂은 짓을 좀 하고 했는데 뭐냐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뭐 찬양 100장을 부른다 하면은 그걸 부르고 1절, 2절, 3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절 부르고 나서 제가 피아노 치는 그때 애였죠. 애 보고 야, 그만, 그만, 스탑!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너 2절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한 거 아니에요? 2절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2절에 나오는 그 가사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나님께 지금 뭐라 그랬어? 2절에서. 아는 애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딱 스탑해놓고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냐. 그래서 예배는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일찍 나오셔서 주보보시며 찬송가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아 이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가사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싶은 건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입만 뻥긋뻥긋하고 끝납니다. 이런 찬양을, 지금 여러분은, 아,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자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와서, 아, 사랑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또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에도 없던 사랑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그 모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기껏 찬양했다 해놓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와서 따라 부르시면 제가 개런티 합니다. 제가 여러분 딱 스탑 해놓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모른다 그럽니다. 개런티입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왜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저도 다 읽어보고 뽑습니다. 근데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거 뭐 몇십 년째 지금 하는데 이 가사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거의. 또 읽어봐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우리 교인이 아멘 하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인가. 근데 참 어렵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떤 거는 그냥 비슷하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한 가지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죠.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거기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 그러시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즉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예수님 삶을 증거하고 그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십니다. 즉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이게 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려면 더더욱이 성경적인 찬양을 해야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험한 세상이요 힘든 세상이요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천국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서로 화답하며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서로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이 못 참아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함을 참지 못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이게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더 이제 좀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왜 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유익한 것이니까 많이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함, 그 현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증거함으로 많이 많이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